오늘 고린도전서 12장, 가능하면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을 저희가 11장까지 이제 공부하면서 자세히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12장을 공부하는데, 12장, 그 다음에 13장, 14장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에 허락해 주신 영적인 선물. 우리 옛날에 이제 교회 다닐 때 보통 은사라고 부르는 거, 은사. 예.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이 은사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많이 생기게 돼서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장 1절 가서 보니까, 형제들아, 이제 나는 영적 선물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면서 14장 맨 끝에 가서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 이 얘기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게 영적인 선물이에요. 영적인 선물. 그래서 이런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이렇게 하면서 자그만치 3장을 지금 할애를 해서 이 영적인 선물, 은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이게 어떤 경우에 문제를 일으키고, 이 문제 일으키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내용을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이제 적고 있습니다. 특히 14장에 가서는 이 방언이라고 하는 그런 은사와, 그 다음에 대언이라고 하는 이 은사에 대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많은 그 글을 이제 할애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교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아니면 하나님의 몸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몸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성숙한 성도가 되면 될수록 몸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교회죠. 그러니까 나 자신의 것만 관심을 쓰는 그런 사람이 있고, 사람이 이제 성장하게 되고 그다음에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 교회 또 벗어나서 한국의 교회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몸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쓰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 교회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어떤 상징적인 그러한 그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가, 교회는 가족이다. 또 교회는 군대다. 또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다. 또 교회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히 신부이다. 또 예수님의 몸이다. 뭐 등등해서 여러 가지 그러한 상징물을 사용해서 교회를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12장, 그 다음에 13장, 14장에서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몸.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사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성경 말씀 여러 군데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야기하냐 하면, 특별히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그 다음에 13장, 그 다음에 14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이 유니티, 하나라고 하는 걸 추구해야 된다. 그 내용이 1절에서 13절, 그 다음에 12장 14에서 31절에는 이 유니티, 하나가 되는 것도 중요한데,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다양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다이버시티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양함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13장 1절에서 13절, 우리가 보통 사랑장이라고 하는 거기에 가서는 이 하나됨과 그 다음에 다양함 사이에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함. 근데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는 하나됨에도 문제가 있고, 다양함에도 문제가 있고, 성숙함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균형 있게 이 교회가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이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에도 사도 바울이 교회의 하나됨에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그러한 여러 선물들 이런 것들이 다양하다고 하는 것을 12장 6절에서 또 8절에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성숙한 성도들이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이 로마서 12장 9절에서 이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영적인 그러한 선물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에베소서 4장에 나와요. 그래서 1절에서 6절에는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 한 성령, 한 주님, 한 아버지, 한 침례, 한 소망, 뭐 등등 한 부르심, 하나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그다음에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함이 유지가 돼야 된다. 그다음에 4장 13절에서 16절에 가서 보면 교회가 성숙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 하나됨과 그다음에 다양함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이렇게 세 군데 서신에서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님의 침례 이후에 이제 이 땅에서 생기게 되었고,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도 우리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일을 하고 이제 계시죠.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이 서신을 쓴 것을 가만히 보면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그 영적인 은사들이 굉장히 많이 넘쳤는데, 넘치는 것까진 좋아요. 근데 이것들을 잘못 사용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교회에 많이 넘치는 건 좋은데 이거를 잘못 사용하면 교회라고 하는 모험을 망친다는 거예요. 예. 자, 이 내용을 지금 바울이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이제 나는 영적 선물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야기를 쓰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 선물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할수 없이 내가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쓴다. 너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영적 선물, 우리가 이제 한 18가지 정도가 성경에 은사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가만히 가서 살펴보시면 특별히 어떤 거에 관심이 많냐? 능력과 어떠한 뭐랄까 권능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에 사람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뭐 말씀을 가르친다거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런 거 가르치는 거는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무언가 뭐 다른 나라 말을 하는 방언을 한다든지, 그렇죠? 뭐 마귀를 내쫓는다든지, 뭐 기적을 행한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사람들이 주로 그런 데 관심을 많이 쓰지, 이렇게 평범한 가운데 하는 그와 같은 이 선물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도 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 문제. 특히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 타원어로 말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공부를 안한 사람이 갑자기 영어로 말이 터져갖고 막 영어로 이야기하면 그 가족들도 그렇고 본인들도 그렇고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렇죠? 예. 지금 우리가 생각해봐도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중국말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어떤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우리 교회에 왔는데 갑자기 방언에 이런 은사가 이게 터지면서 중국말로 막 복음을 선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주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영적인 은사, 여기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굉장히 흥분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거에만 집중을 하는 그와 같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될게 있어요. 성령님의 은사, 특별히 파워를 동반하는 어떤 그 선물, 그 은사, 이런 것들, 여기 이제 집중하는 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 하면 대부분의 경우 성령님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열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은사가 있고, 은사는 선물이에요. 선물에는 많은 경우 파워가 따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성령님의 선물이 있고, 성령님의 열매가 있다. 열매. 그 열매는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온유와 믿음과 절제다. 그렇죠? 네. 이거 벌써 보면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그렇죠? 온유와 믿음과 선함과 믿음과 이런 절제 이런 거 얘기가 나오니까 무슨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의 열매는 저와 여러분의 성품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잔하게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의 결과로 그런 일이 생기는데 많은 경우 성령님의 선물이 있는 사람이 성령님의 열매까지 같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컴바인이 된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은사를 가지고 뭔가 파워를 행한다 그러고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성격이 못된 사람도 많고,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야, 저 사람 정말 믿는 사람일까 하는 정도의 그와 같은 그 악한 성정을 표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의 열매가 풍부한 사람은 성품이 변화돼서 삶 속에서 열매에게 드러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다. 왜냐하면 그건 은사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거는 성령님의 열매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성령님의 열매가, 예,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큰 목표다. 성령님의 은사 가지고 예, 여기 나타난 거 성경을 가서 전체를 보면 성령님의 선물은 많은 경우 시기심과 그다음에 탐욕과 이런 것들 때문에 성도들을 파멸로 이끄는 그런 사례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은사를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해 성령님에 의해서 인격이 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게 그렇게 해달라. 그게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갈수 있는 열매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예, 성경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파워가 넘쳤지만 성품의 변화가 없는 육신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육신적인 교회였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게다 나타났습니다. 고린도 교회. 은사라고 하는 거 웬만한 건다 나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뭐 오순절 교회, 순복음 교회, 뭐또 귀신 쫓는다는 교회, 뭐 교회들 많습니다. 이런 뭐 권능을 뭐 이렇게 발휘한다고. 그런 교회의 특징이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영적인 교회가 아니라 육신적인 교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에베소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예, 사도 바울이 칭찬했던 그런 교회에는 성령님의 열매가 충만했지 이러한 어떤 파워가 충만한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사람, 그 다음에 영적인 교회가 돼야 되겠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또 하나, 여기 가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11절에 이 모든 것은 여러 가지 선물이 있는데, 그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 과도하게 이걸 추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럴 필요가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예, 성령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이 교회에는 이와 같은 선물이 있어야 되겠구나 해서 성령님이 개별적으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런 거다, 1차적으로. 물론 뒤에 가서 보면 대언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 성령님의 이 선물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교회에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시는 거지. 내가 그걸 구하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고 그래야 될 그런 일이 아니다. 다만 성령님의 열매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그게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돼야 그래야 좋은 성도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뭐 지식이 없을 수도 있고 성경 말씀에 능하지 못할 수도 있고, 예, 근데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것은 상황이 어떻든지 결과가 어떻든지 예, 믿음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꿋꿋하게 나가는 그런 성도들, 그 성도를 보면 목사로서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아, 참, 저런 분이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게 아니라 무슨 능력을 행한다고 뭐 이렇게 하다가 다 뒤로 자빠지는 사람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번에 이제 구원파 사건 저것도 봐요. 그렇죠? 그냥 사람들을 끌어다가 뭐 해서 뭐 그냥 해놨는데 지금 20년, 30년, 40년 드러나니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미친 사람이다 아닌가 할 정도로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님의 열매가 전혀 없는 겁니다. 성령님의 열매가 전혀 없는 거예요. 과연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있을까가 의심이 될 정도의 그와 같은 행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성경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은사를 주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그렇게 맡기고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예, 사랑과, 그렇죠? 이 온유와 부드러움과 절제와, 예, 기쁨과, 예, 이런 하나님이 원하신 것 같은 믿음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게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은, 둘로 크게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첫째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이 몸된 이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거, 유니티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1절에서부터 이제 11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그 다음에 이제 31절까지는 이 몸에 여러 지체가 있어서 다양하다. 다양성에 대한 내용이 예, 그 나머지 부분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오늘은 예,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몸이 하나라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선물을 받았다고 하면 이 몸이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데 그 모든 걸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분리시키고 나누고 이 안에 갈등이 생기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내용을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3절 가서 보시면 형제들아 이제 나는 영적 선물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걸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는데 한번 가르쳐 주마 하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 3절은 왜 갑자기 이게 나왔는지 주석가들도 조금 의아해하는 그와 같은 내용인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는 이방인들로서 이말 못하는 우상들에게로 이끌림을 받은 대로 끌려갔느니라. 얘기를 하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지금 영적 선물 이야기 하다가 왜 갑자기 2절, 3절은 이 구절에 도무지 맞는 것 같지 않는데 왜 갑자기 이게 나왔는가? 예, 지금 바울이 1절에 영적인 선물들에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먼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과거에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좀 생각 좀 해봐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3절에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과거와 너희의 현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영적 선물들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냐, 그거 너희가 분명히 알수 있을 거다. 이런 문맥으로 지금 2절하고 3절 말씀을 지금 여기에다 기록을 해서 주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 사람들은 첫째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이방인이 어떤 사람이냐. 에베소서에 가서 보니까 이방인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서 과거의 구약 시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다. 멸시받고 천대받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던 말 그대로 이방인들이다, 너희가. 12절, 그때, 그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십자가 사건 전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구원 못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엄청난 것과 같은 선언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 믿기 전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연방국회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아니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자요. 낯선 자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모든 약속들, 이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너희가 과거 이방인들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마귀들에게 경배드리지 않았냐? 그렇죠? 고린도에 있던 그 신전에, 에베소에 있던 그 다이아나 신전에 이런 데 가서 너희가 그 앞에서 목석 앞에 무릎 꿇고 이게 참 하나님이라고 예배드리던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 너희 좀 자중해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과거에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러면서 2절에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말 못하는, 이말 못하는 우상들. 바울이 그냥 우상이라 그래도 될 텐데 이말 못하는 우상들. 그럼 뭐예요? 이건 목석을 깎아놓고 자기가 깎고는 거기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니 너희가 그런 거 했으니 너희가 옛날에 얼마나 어리석은 자였냐. 이 말도 못하는 돌덩어리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앉았으니 너희가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꼭 기억을 해라.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예. 그런 다음에 이끌림을 받은 대로 끌려갔느니라. 전통의 이끌림을 받고 욕정의 이끌림을 받고 그렇죠? 탐욕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냥 조상들이 하라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거기 이끌려가던 그와 같은 무지하던 자들이다 너희가.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3절.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라고도 나오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너희가 다시 태어나서, 그래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며 예수님을 감히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주님. 이게 로마 시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저 하늘에 있는 무슨 주님, 이런 식으로 자꾸 주님이 생각이 되는데, 이 로마 시대에는 노예가 있었고, 그다음에 주인이 있었거든요. 주인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에 뭐 고린도라든지 에베소에 이런데 어떤 사람, 저분이 내 주입니다. 로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말 그대로 나는 하인이고 저분은 내 모든 걸 지배하는 그런 주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상단지를 다 주라고 부르고 했는데 이제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내 주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존재가 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나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이제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9절에 1장 9절에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이게 회개예요. 우상들을 섬기다가 180도 어디로 돌아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했고, 또 누가 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했고, 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하면서 너희들 예수님을 가리켜 저주받은 자라고 그러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 나의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영화롭게 생각을 하고 가장 귀중한 그런 분으로 여기는데 너희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내가 좀 싫은 얘기를 하더라도 너희가 기분 나쁘게 듣지 마라. 그렇죠? 옛날엔 너희가 우상 섬기던 사람인데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니 마음을 이제 좀 부드럽게 하고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는 걸잘 알아듣고 그리고 내 말에 따르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과거의 이 사람들의 그 상태와 현재 상태를 지금 대비를 시켜서 지금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한다고 하면 교회 안에 일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도 예수님이네 주님이라 그러고 저 사람도 예수님이네 주님이라 그러면 나도 주님, 너도 주님, 다 주님이라 그런 이 주님 한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데 어떻게 일치가 없냐 그 얘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2절과 3절에 조금 그 영적인 선물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듯한 그런 발언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잡혀서 죽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와 같은 진짜 의미의 주기도문이 거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주기도, 그건 주기도문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기도문이고 정말 주님이 아버지께 기도한 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17장. 거기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지금 그와 같은 내용을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4절에서 6절 우리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선물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선물.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롭게 주시는 은사. 은사는 여러 가지나 같은 성령이시고, 직무는 다르지만 같은 주시며,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같은 하나님이 계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이런 건다 달라도 결국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해서 여기 가서 보니까 같은 성령, 같은 주,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같은 하나님 해서 same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same, same, same. 알겠죠? same. 같은, 동일하다.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참 귀한 말씀이 그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물도 주시고 그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도록 원하게도 하시고 또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다. 지금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고 그다음에 직무라고 하는 건그 은사를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사람들이 섬기는 일을 직무라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직무. 직무는 여러 가지로 달라도 같은 주님이 그 모든 직무를 하게 하시는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활동은 뭐예요? 그 직무를 수행하니까 뭐가 돼요? 어떤 활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활동, 예, 이런 것들 여러 가지지만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같은 하나님이 계신다. 조금 아까 빌립보서 2장 13절 읽은 그대로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이 선물을 받아서 일을 하고 활동을 하는데 그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선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선물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것과 같은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선물을 사용하도록 소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어떠한 그 선물을 가진 그런 사람들끼리 이걸 가지고 내게 좋다. 뭐가 좋다 이렇게 경쟁하지 말라는 지금 고린도 교회 그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한 거거든요. 이 모든 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어떤 특정 사람을 높이게 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경쟁하지 마라.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이제 11절에는 이 모든 선물을 받은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이제 같은 몸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선물들을 줬다는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개역성경 이게 번역이 제대로 잘안돼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님의 그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개인이 유익을 얻는 게 아니라 교회 모두가 유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언의 은사도 있고 이 시대에는 있었습니다. 타언어, 다른 나라 말로 말하는 그런 은사도 있고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그와 같은 선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 위해서 쓰라는 게 아니에요. 예, 교회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면서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있냐?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조금 이따 이제 다시 설명할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로 지금 주어져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병 고치는 선물들을,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들 행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는 대언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 종류의 타언어들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 나라 말을 했네요. 여기 가서 보니까. 영어도 하고 중국말도 하고 불란서 말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 또 뭐,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타언어들 통역함을 주셨으나, 나로 이제 그는, 그렇죠? 주셨으나, 예. 11절, 이 모든 것은 같은 그한 성령께서 몇번 강조하죠? 같은. 한 성령, 두 성령이 아니라 같은 그 성령께서 아주 바울이 집요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다. 이 모든 것 주시는 분 하나다. 그 성령님 한 분이다. 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7절에 가서 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그 영어로는 manifestation이라는 말이 나타났어요. 성령의 manifestation. manifestation. 이거를 오순절 은사운동하는 사람은 뭐로 이해하냐. 성령의 나타나심이 예, 울부짖고 개소리 내고 예, 뒤로 넘어지고 이렇게 하는 이상한 행동하는 게 이렇게 특별히 눈에 드러나는 거 있죠? 그게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뭐 진동이 온다 그러고 뭐 그렇죠? 예, 개소리 내고 사자 소리 내고 예, 그리고 이런 게 성령의 나타나심이다. 성경에는 성령의 나타나심이 이렇게 나타난 게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 지금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한 거는 성령님의 선물, 은사. 근데 뭐가 있어요? 성령님의 직무. 그렇죠? 성령님을 통한 활동, 이런 걸 지금 성령님의 manifestation, 나타남이라고 지금 앞뒤 문맥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성령님의 선물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 성령님을 통한 섬기는 일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활동이 나타나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어떤 특정 현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예,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일이 이제 표출이 되는 건데 이 모든 하나님의 선물은 개인의 즐거움이 아니라 몸을 섬기도록 모두에게 유익을 줄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님의 선물이 여기 가서 보니까 구체적으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믿음, 그다음에 병 고치는 선물, 그 우리가 보통 신유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기적 행하는 거, 대언, 그다음에 영분별 그다음에 타언어 통역하는 거 해서 지금 여기 가서 보니까 한 8개인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디에 또 나와 있냐 하면 28절에 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그 선물 어떤 게 있냐? 첫째 사도, 둘째 대언자, 셋째 교사, 그다음은 기적들 행하는 자, 그다음은 병 고치는 거, 돕는 거, 다스리는 거 여러 가지 타언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와 같은 선물입니다. 선물 예.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선물이 여기뿐만 아니라 또 어디에 나오느냐? 로마서 12장에도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12장. 예, 6절에서 8절 가서 보니까 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예. 그런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대언 사역이 뭐 섬기는 거야. 이것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역 이것도 선물이라는 겁니다. 사역 이게 자꾸 사역 그러니까 목사 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사역으로 번역된 단어는 미니스터링 한다는 거. 미니스터는 섬긴다는 거예요.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것도 선물이구나. 권면하는 것도 선물이에요. 권면. 그래서 아마 권사가 이 권면하는 사람일 거예요. 권사. 그렇죠? 네, 나이가 들고 일반 교회에서 권사라고 하는 분이 그게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 그렇죠? 권면. 네, 그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는 것도, 예, 하나님께 선물을 이렇게 헌금을 드리거나 아니면, 예, 이렇게 가난한 그런 성도들 위해서 이렇게 물질을 주거나 시간을 주거나 이렇게 주는 거, 이것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도 부지런히 다스리는 거, 교회를 잘 치리하는 것도 선물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아,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예. 이런 게 지금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땅에 남아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몇몇 선물을 주셨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1절에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을. 7절 가서 보시면,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하면서 앞뒤 문맥 가서 읽어보시면, 승천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뭐뭐를 줬어요? 사도, 대언자, 복음 전도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목사 겸 교사. 이렇게 해서 성경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이렇게 세어보니까 대체적으로 한 20개쯤 있다. 20개. 어떤 사람은 좀 조금 작게 18개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대략 한 20개쯤 있다. 그렇게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개. 자, 그다음에 아까 제가 강조한 것처럼 예,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점은 11절에 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뜻대로 나눠 주신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나는 뭐 목사의 이걸 좀 받고 싶습니다. 이게 이건 내 뜻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자신의 뜻대로 나눠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뜻대로 주어지는 거니까 받은 사람도 자랑할 필요 없고 못 받아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맞습니까? 예.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되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모든 성도에게는 한 가지 이상의 선물이 꼭 주어진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예, 뭐 낙심하거나 비교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맡겨 주신 대로 그만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만. 예.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 바울이 이제, 교회가 뭐냐, 교회. 예, 지금 한 성령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가 뭐냐, 일단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12절, 13절에 바울이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 12절,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우리 몸이 이게 하나인데,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우리말로 지체라고 번역이 되는데, 영어로 멤버입니다. 멤버.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에 회원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멤버십을 얘기하는 거예요. 멤버. 우리 사랑침례교회, 이 안에 멤버가 여럿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한 몸에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우리 교회가 200명이든 400명이든 다 사랑침례교회 이렇게 하듯이 하나다. 자, 예수님의 몸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구원받은 모든 자가 예수님의 몸에 신약시대에, 그러면 그 안에 지체가 얼마나 많은지, 지금까지 약 2000년 동안 구원받은 사람이 다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으니, 뭐 모르겠어도 몇십억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체가 몇십억 개는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은 몇 개라는 거예요? 하나다. 그 얘기하는 거 하나다.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다. 우리 지금 뭐 머리카락도 있고 손톱도 있고 몽땅이다 지금 멤버지만 결국은 한몸 아니냐? 예수님도 동일하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지금까지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지체가 된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13절. 예.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과거의 우리 상태가 어떻게 되었든지 왜 우리가 한 몸이 되느냐? 거기에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몸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몸이 있을 수가 없고 세 몸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령님이 한 성령님이지 우리 사랑 침례교회에 나타난 성령님하고 어디 다른 교회 B라고 하는 교회에 나타난 성령님이 다른 성령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한 성령님에 의해서 침례를 받아서 성령 침례를 받아서 다시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속한 몸은 하나뿐이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죠. 여기 얘기하는 것은 성령 침례예요.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의 몸에 들어오려면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게 물침례가 아니라 성령 침례입니다. 성령 침례. 이 침례는 구원받을 때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하고 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꽉 채우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니까 푹 담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 침례를 주십시오. 성령 침례를 주십시오.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일생에 한번 일어나는 겁니다. 한 번. 그렇죠? 이와 같은 그 성령 침례. 방언이 성령 침례라고 주장하면 큰일 납니다. 오순절 교회 교인도 아유, 그것도 못 받냐 그러고 성령 침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러고 큰일 나죠. 왜 그래요?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읽어보세요. 12절. 12장 30절. 모두 병 고치는 선물들 가지겠느냐? 답이 뭐예요? No. 아니죠. 모두 타운어들로 말하겠느냐? 답이 뭐예요? No.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은 사람이 다 타운어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 받은 거 하고 성령, 여기 나오는 방언 말하는 거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침례를, 이 방언을 못하고 그러면 성령 침례를 못하는, 이러면 어떻게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끌고 가면 곤란하다는 거거든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어떠한 이런 증언이 나오느냐.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이게 성령 침례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성령 침례, 그다음에 성령 침례 받은 사람이 늘 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 충만이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침례를, 이거를 물침례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침례. 절대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건 성령 침례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5절에도 우리에게는 한 침례가 있다 얘기할 때그 침례도 물침례가 아니라 성령 침례입니다. 성령 침례. 자, 그러면 영적 선물과 관련된 성령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제가 잠시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적 선물.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 성도가 다시 태어날 때 주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련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슈퍼내추럴하다. 하늘로부터 이렇게 임하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있는 건 우리가 보통 재능이라고 해요. 탤런트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성령 침례를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같은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카리스마라고 이제 보통 그리스말에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어떤 저 사람 참 카리스마가 있다. 그건 뭐냐면 하늘이 부여해 주신 재능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카리스마는 어디서 나오냐? 카리스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말에서 나오는데, 카리스는 은혜를 이야기한다. 은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그런 선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서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 이걸 간단하게 은사라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은사. 영어로는 아주 간단하게 기프트입니다. 뭐예요? 선물이다. 선물. 자, 그럼 영적 선물의 범위를 성경을 통해서 가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모든 성도에게는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영적 선물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거는 교회의 이론이 되면 예, 그러면 그 몸의 지체가 돼야 된다. 지체가 되면은 무언가 할 일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아무 쓸모없는 데 달려있는 거 있어요?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 이 교회를 위해서는 무엇을 하라고 어떠한 능력을 하나를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게 봉사하는 게 되든, 말씀을 전하는 게 되든, 하여튼, 예, 긍휼히 여기는 게 되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하나 이상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든 선물을 다 가진 성도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거기 나온 대로 모두가 다 대언하겠냐? 모두가 다 타언으로 말하겠냐? 모두가 기적을 행하겠냐? 답이 뭐예요? No!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럼 영적 선물을 주신 목적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땅에 있는 이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영적인 선물을 주시는 거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와 같은 그 영적인 은사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그와 같은 사례가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이제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다. 첫째는 우리에게 명백히 은사가 주어졌는데도 그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저 사람 분명히 저런 걸 누가 봐도 참저 사람 저게 재능이 있어 하는데 본인은 부인하고 안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교회를 세워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그래도 조금 나은데 내게 없는 선물을 자꾸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교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거는 그냥 자기만 조용히 있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내게는 이게 누가 봐도 저 사람 저기 없는데 본인이 나는 그게 있다고 그러고 자꾸 하면 이게 교회 문제가 크게 될수 있는 겁니다, 이거. 그렇죠? 예. 특히 목사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목사를 해서는 안될것 같은데 본인은 목사의 선물을 받았다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일이다.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랑 모든 걸 보고. 그래서 제가 요 근래에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 목사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교회도 이제 신학원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30분씩 설교를 시킨다는 거예요. 설교를 시켜요. 그 설교를 시키고서는 성도들 앞에 설교시키고 아마 점수를 매기나 봐요, 거기는. 그래 가갖고 가서 갖고 오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가 당신은 안 되겠다 얘기하면 너무 실족하니까 성도들이 아마 대충 목사님 여기는 안 되겠습니다. 이거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자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뭐냐. 다른 사람이 봐도 도저히 아닌데 본인은 목회에 이런 그 재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최근에 제가 들은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참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조심하는 게 좋겠다. 예, 자기 자신을 좀 낮추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랑 안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예, 고린도전서 13장이 이제 특별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예. 자, 그다음에 영적 선물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한 20개 정도, 예, 뭐 18개라고 이제 보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렇게 이제 여러분 보시면 되고. 그럼 영적 선물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것까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여러분에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이 18개가 있는데, 그 18개 선물 중에 사도시대에, 그래서 성경이 완성이 되면서 없어진 그런 선물이 있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존재하는 그런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선물. 그러니까 잠정적인 선물이 있고,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그런 선물이 있다. 그래서 잠정적인 그런 선물을 우리가 표적 선물이다. 보통 그렇게 부를 수가 있고, 하나는 청지기로 섬기기 위해서 주어지는 그런 선물은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거다. 자, 그럼 표적 선물, 사라지는 선물은 어떤 게 있냐? 사도. 제가 다음 주에 잠시 조금만 더 설명할 겁니다. 사도 아시죠? 지금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대언하는 거 지금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누가 봐서 얘기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기적 행하는 거 예, 없습니다. 예, 병 고치는 거 없어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적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병 고치는 일이 교회에 안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일만을 전담으로 하는 그러한 선물을 가진 사람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예, 죽은 자도 살리고, 그다음에 여기 손수건 같은 걸 가져다 대면 이 사람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재능을 가진 천부적인 그런 선물을 가진 그런 사람이 지금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병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능하시면 하나님 기적을 통해서라도 이런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간구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선물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언 통역하는 거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 이거는, 이게 사라졌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있다고 보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거기 별표로 다 지금 해놨고요. 그 다음에 청지기 선물. 계속 지속되는 거. 지혜의 말씀. 당연히 지혜의 말씀이 있어야 목사나, 이 교사가 이거 가르칠 수 있죠. 영분별하는 거. 그 다음에 주는 것. 권면하는 것, 섬기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그 다음에 다스리는 것, 그 다음에 믿음. 믿음도 사실은 기적에 포함되는 그와 같은 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별표 쳐놨고 가르치는 것, 그 다음에 복음 선포자, 목사 겸 교사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하다 지금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많은 경우에 특별히 표적의 선물은 기적의 요소를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의 표적을 내가 행했다.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그 무슨 죽은다도 살렸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특별히 AD 90년경에 성경이 완성이 됐는데, 특별히 AD 50에서 60년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사도들이 말씀들을 선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 아직 주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표적들과 이적들과 기적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라고 하나님이 증명해 주신 그와 같은 일들이 그때 풍성하게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AD 60년이 지나가면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됐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후반부로 가면서부터는 이 표적의 그와 같은 기적들이 대부분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내용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때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표적들이 나타났고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도 나타났고 베드로의 사역에서도 나타났고 그다음에 여러 사도들의 사역에서도 나타났다고 히브리서 2장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권위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 선물들이 많이 필요로 이제 했지만 성경이 완성이 되면서 진리와 오류를 말씀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게 되면서 더 이상 많은 표적 기적들이 이제 필요치 않게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 기록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하게 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읽어야 되겠네. 16절, 17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이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철저히 갖추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적 표적들이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뒷부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